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제 스스로나 아니면 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분명히 한 교회 안에서 뭔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생명을 걸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광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어떤 뭐 교양적인 수준 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에도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간 걸 보게 됐습니다. 물론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하기 때문에 생활한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믿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되어졌을 때 그래서 올바른 그 신앙에 부합한 그들이 믿는 만큼의 삶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렇고 저렇고가 뭐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들이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였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 기록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믿음이 무너진다고 하면 제가 끼고 믿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이 사람 믿음과 저 사람 믿음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조금 속된 말로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말이에요. 뭐 교단의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신학의 색깔이 아닌 겁니다. 교단과 신학의 색깔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 뭘 믿어야 될지의 정확한 실체를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 옮겨 다니고 뭐 경험한 교회들 보니까 그래도 67개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80개 나라에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그 80개 나라에서 제자를 찾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목회자들은 전부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을 만나보면 예 목회자 때문에 힘들대요.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답니다. 목회자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목회자는 너무 힘들어하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어떤 교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뭐 주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전 세계 교회들 많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어떤 순수함이나 행복이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능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것은 마치 옛날 얘기고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뭘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뭘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복음,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았던 그 삶, 이것들이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이 삶,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은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주셨는데 결국 그 언약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셔서 은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은혜 언약이 전부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며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언약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믿을 때, 이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언약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언약을 믿을 때, 다른 말로 이 언약을 순종할 때, 그들은 그 특별히 첫사람 아담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 자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은 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성경에서 아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첫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로마서 5장 12절에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언약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언약에 순종한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기회를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이방인 중에서 믿고 또 순종하게 믿어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을 내가 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음,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이 복음은 뭐 하기 위한 것이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역한 것도 바로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수 있게끔 내가 한 것이다. 내 모든 사도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믿어 순종하고 복음을 믿어 순종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 또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임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어서 사는 삶입니다. 아담을 예를 든다고 할 때는 이 복음, 즉 은약이라고 한 것을 믿어서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기회처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뭔가 믿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에 복음을 믿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언약을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역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아주 비밀한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 뭘 기다리고 계시냐?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될 때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믿기 때문에 하는 삶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이런 복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이것이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아담에게도 약속 주고 순종해, 그럼 끝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주고 순종해, 이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언약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저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서 순종해야죠.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이 언약, 이걸 믿어서 순종해야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음이라고 한 것을 주셨고, 이 복음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새로운 언약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두 손에는 복음이 들려져 있고, 이 복음을 들고 어딜 가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달립니다. 달리되 우리가 이 너무 진귀한 걸 가지고 우리 뜻과 우리 방향과 우리 노력과 우리 판단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을 가지고 매 순간 주와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예,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순종하는 삶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한 것은 말 그대로 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오케이, 요 삶을 사는 거예요. 요 삶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뭐 내려놓는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수준 이전에 뭔가가 더 주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게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아냐? 왜 그렇게 죽으셨는 줄 아냐? 그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옛사람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 부활로 끝났구나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자기를 부르신 자들 위해서 기뻐 자기를 부르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말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믿는다는 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이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으신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한 것은 너무나 시작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이유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광의 또 영혼 구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 나를 통해서 건진받을 수많은 영혼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신 고난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너를 부인해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끝냈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십자가 져라. 그냥 고난당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너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아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됐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냥 저주였어요. 멸망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저주를 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멸망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냐?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생,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한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로서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와 함께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내가 믿으실 때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신 그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믿으실 때 비로소 내가 그분의 생명을 취하고 내 생명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방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 예,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끌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로 끌고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신 그분과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것의 다른 버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좀 갱신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뭐 편안하게 해야 된다, 모든 기준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저 사람이 광신이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열심히 목숨 걸고 계신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많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믿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 갈급했고 또 우리보다 조금 모자라고 아니 우리보다 조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만약 단정한다고 하면 성경 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더 얘기하자면 그때 그 선명한 복음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군더더기가 붙어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복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 신앙생활은 뭐냐? 믿기 때문에 사는 삶이요. 뭘 믿느냐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으면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뛰되 이것조차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따라 주와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전체적인 요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속을 주시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담 입장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은 믿음에서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뭘 믿느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에서 말한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부신자들이 지어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때의 부름과 지금의 부름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역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